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 때때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어떤 유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는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해서 살고 싶고 저렇게 해서 살고 싶었는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못 입을 것 같고 못 먹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되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로 탁 유턴을 해서 그럼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이게 탁 유턴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개 다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으나 내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살아야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말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터치하셨는지 그는 너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 광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 강렬한 광채 이후에 그는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옆 사람에 의해서 끌려서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뭔가가 그 마음속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뭔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휙 돌리시고 땅에서 탁 떨어뜨리시고 그의 마음에 충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너한테 누군가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일을 다 하시는 거 봤습니까? 다 하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국방장관님 뭐 해주세요? 뭐 또 국토부 장관님 뭐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면 그가 자리를 잘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관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럼 교체되는 거예요. 교체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더다가 뭐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시켜서 천사들을 통해 구원하고 천사들을 통해 말씀 전하고 천사들을 통해 교회 봉사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다 앉아있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수도 없어요. 칭찬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자긍심 기쁨 이런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나님의 사람들은 꺼다는 보리자루입니까? 그렇게 목석처럼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활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축복 주십니다. 그러면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럼 그곳에서 너를 가르칠 사람 그 사람에게 배워라. 저는 하나님께 배우고 싶은데요. 아니야. 넌 그 사람에게 배워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이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 누군가 변화되는 일에 뭐가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진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활용하시고 사도들을 활용하시고 또 500여 문도를 활용하시고 집사를 활용하시고 권사를 활용하시고 다 그렇게 사람들을 활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자원들로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나니아. 자, 이번에 사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사용이 될 것인가? 할 때 아나니아가 딱 지목이 됐습니다. 왜 그가 지목이 됐을까요?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나니아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사람일까요? 왜 그 사람이 그를 맡았을까요?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를 싫어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일까요?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이 아나니아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심판을 받은 것인가요?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만 시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일까요? 요나가 니누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요나를 택하셨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탁 정하셔서 보내시는데 요나는 이게 죄값을 치르는 건가요? 이게 뭔 죄냐? 내가 웬 고생이냐? 이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제 아나니아는 아내고 아나니아가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남편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 속에 있을 때. 이 아내는 이게 뭔 죄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뭔 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왜 믿는 사람을 남편으로 주지? 믿지 않는 사람을 남편으로 줘서 이게 내가 뭔 죄냐? 그게 죄값입니까? 또 다른 경우에 친구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친구가 사울 같은 친구예요. 친구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근데 어떤 그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나는 뭔 죄냐? 내가 왜 믿는 친구들을 둬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게 하지? 내가 왜 믿지 않는 친구를 둬서 이 친구를 전도하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 이 불편함, 이 어색함, 이 부자연스러움, 이게 나는 도대체 뭔 죄냐? 그게 죄값입니까? 이웃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집, 옆집, 아랫집, 윗집.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나는 죄값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나니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너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장 아주 중요한 사람, 가장 너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마련해서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이 소개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대응하게 하신 이 아나니아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낮아서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네가 나의 좀 일을 해라, 내 일을 좀 감당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저를 왜 부르세요? 전 좀 놔두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상급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발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기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아주 고생 아주 너무너무 하고 그 다음에 또 슬픔 너무너무 겪고 스트레스 너무너무 경험하는 그런 일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 큰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입구에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입구에 사는 거예요. 서울은 들어왔어요. 톨게이트에서 사는 거예요.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산이 있어요. 산 밑에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서울인데, 야, 서울인 줄 알고 딱 왔는데 산이 있네? 산 밑에 집이 있네? 이게 서울이 이 다른 데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행정구역은 서울이에요. 분명히 서울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는 집은 농촌의 집인 것입니다. 진짜 서울은 그 안쪽에 있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서 내가 좀 여유를 갖고 싶다 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건 뭐 들어가자마자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내 일을 좀 해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떠다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밥 떠다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간식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다 주님께서 네가 와서 그 일을 해라. 네? 저도 꿈이 과학자였어요. 과학자. 어렸을 때 꿈이. 제가 얼마나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납땜질을 하고 회로도를 그리고 예? 그래가지고 불 켜지게 하고 달리게 하고 뭐든지 분해해보고 제가 안 분해해본 게 없었어요. 도라이버 하나로 다 분해해봤어요. 조립을 못해서 그렇지. 다 분해를 해놓은. 만드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 사다가 만들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목사를 하라는 부르심을 받으니 이걸 다 놓고 내가 어떻게 글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서 저도 어렸을 때 참 심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 목사가 되기로 했을 때 저도 나름 꿈을 포기했습니다. 과학자가 되려는 꿈을,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려고 하는 꿈을, 예? 위대한 예? 방산업계의 그 어떤 무기들을 만들거나 혹은 과학기술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름의 꿈을 포기한 거예요. 뭘 할 수 있을런지 몰랐지만 예?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러나 하여튼 나름의 꿈을 포기하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정말 무의미한 일이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예, 장난감을 만들고 뭐 기계를 만드는 것보다 이 일이 무의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나는 사진을 찍고 싶고, 나는 여행을 하고 싶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나는 시를 쓰고 싶고, 나는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일터에 가서 때로는 기름칠을 해야 되고, 때로는 먹이를 줘야 되고, 때로는 뭐 접시를 날라야 되고, 혹은 뭐 지시를 내려야 되고,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수만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천 년 이어지고 있어요. 나는 내 삶에 살아가는 동안 요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내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곳에 살다가 죽고 싶은 그런 어떤 소박한 꿈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꿈이 있어서 그 수천 년 내려오는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참여해서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개척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또 집사님을 도와서 함께하는 그 일을 해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르심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냐면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은 별로 저한테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다시 말해 사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이 뜨이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비전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할 때 그를 믿어라. 그를 의지해라. 그를 따라라. 그럼 네 눈이 떠질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메시지를 이미 사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에게 이미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으니 이제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할 때 아나니아는 싫습니다. 라고 했어요.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일은 크고 귀하고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게 싫으냐? 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너는 왜 그게 싫으냐? 그가 그렇게 해서 눈이 떠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그게 싫으냐? 하니까 아나니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13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게 있어요. 들은 소문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가 누군지 압니다. 저도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 이제 아나니아의 이 이미지 속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죽입시다 라는 투표를 했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면서 장려했고 바로 그 일에 박해하는데 동참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사울이 한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 그가 대제사장에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서 그래서 이제 괴롭히고 또 해를 미치고 그렇게 힘들게 하도록 그렇게 왔다. 소문이 쫙 퍼진.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과거에 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나니아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나쁜 일들이에요. 예전에 했던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모든 일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누군가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그 모든 일에 누가 내 얘기를 듣겠습니까? 꼭 내가 가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연료되기가 싫습니다. 이 시대에 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며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며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사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저런 이미 한 나쁜 일과 지금 하고 있는 나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제가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들은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 당대로 끝이 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 옆 사람에게로 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저 나의 것으로만 국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활동은 다 제한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제한된 일을 합니다. 주어진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해봤어요. 다 과거에 다 해봤어요. 과거에 다 이미 끝난 일들이고 현재에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꼭 그것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또 마음에 격동시켜서 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들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나니아는 과거와 현재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현재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또 결박할 권세를 가진 이 사람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는 3일 밤낮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 것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눈이 딱 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눈이 딱 떠질 때 그때 그를 무엇인가가 탁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알을 딱 깨고 나왔을 때 이 새끼가 처음 보는 그 대상을 어미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각인이라고 하는데 이 각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혼란스러움에서 탁 떠났을 때 그를 잡아주는 정말 그게 왜 생겼고 그 이후에 뭐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아나니아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의 미래가 이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또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중에 온전히 이루셨을 때 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는구나 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청년, 강팍한 사울이라는 청년일 뿐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뭘? 내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와 현재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미래를 붙들 것인가? 이게 또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모든 자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을 할 것인가? 나의 것은 항상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요거 할 수 있고 요거 기뻐하는데 요거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이렇게 알아서 잘하는 건데 이건 다 나의 것이야. 내가 원하는 내가 재밌고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에 내 기준에 이건 다 나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서 그 속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있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접근이 있고 그리고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아나니아로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붙든 것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리고 배고픔과 그리고 매맞음과 이 모든 것에 시달리면서 그가 한 번이라도 후회를 했겠습니까? 후회를 했겠습니까? 후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어. 내가 교회 괜히 다녔어. 내가 주의 일을 괜히 했어. 내가 그거 하지 말걸 괜히 잊었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의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아주 수직직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부터 순식간에 절망에 빠져버리고 야, 이걸 괜히 했다고 한다면 그럼 난 뭐지?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절망에 출렁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철렁 빠지게 돼.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예? 물을 헤엄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예? 그 물에서 헤엄을 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사는 건데. 출렁하고 미드를 고르륵 고르륵 어느 순간 헤엄치지 않고 어느 순간 다리를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어느 순간 호흡하지 않고 그럼 고르륵 가라앉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 두고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살아갈 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착지에 닿을 때까지 최소한 하나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산 삶은 무의미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부터 빠져나왔고 멸망성으로부터 빠져나왔고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왔고 심판받는 삶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고르르르 가라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 퍼덕거리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 뜻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은 그 적지 않은 해를 끼친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권세를 가지고 온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세는 다 폐기되고 도리어 그가 여기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얼마나 고생해야 될지, 그가 얼마나 뼈를 깎아야 될지, 그가 얼마나 변화되어야 될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처복종시키게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는 또 그렇게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누구보다도 더 처절하게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자기의 죄성과 싸우면서 그것을 괴로워하며 그것을 이겨내고자 애썼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를 알게 되니까 그 죄성을 깨닫게 되니까 그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참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의 죄를 너무너무 고백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워하는 것. 고백하고 고백하고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까지 고백하는 이 위대한 성인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천하의 남봉꾼에 문란하고 그리고 패역한 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떴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더 진실하게 회개하고 누구보다도 더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편 기자인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정말 아주 평탄하고 유유자적하며 그리고 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가 시편을 쓴 줄 아십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괴로웠고 누구보다도 더 절박했고 누구보다도 더 쫓겼고 힘들었고 그래서 그의 시편의 내용은 구구절절하게 정말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 심연의 아픔, 고통.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가장 귀한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진주가 생기는 것처럼. 그 아픔 속에서 진주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 뜨거운 압력과 그리고 토지의 질형의 변화 속에서 귀한 보석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성 부른 나무가 떡잎부터 알아보고 어려서부터 한 애가 다 커서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봐줘야 되고 그런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변화와 깨달음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직접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안 변할 것 같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 버리고 그리고 내 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멀리하며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듯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론가 누구에게인가 어떤 상황으로인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지 없는 것을 변해서 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문벌 없는 자를 변해서 문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못하겠고 안되고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쓸데없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 또 행하고 그리고 또 두드려보고 또 노력하고 다시 노력 팔다리를 휘저어서 다시 떠오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쁜 기도를 드리고 그것으로 또 실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처럼 또다시 우리를 보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부르심이고 특별한 택하심이고 이거는 우리들을 발탁하심이오. 주님, 이 일에 우리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이런저런 합리화와 이런저런 거부감으로 주의 이 귀한 일들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모든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나니아가 가서 그의 눈에 안수함으로 그의 모든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그의 어두운 눈을 뜨고 그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다시금 저희들이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타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장 부른 후에